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대륙에서 좀 떨어진 아름다운 섬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기도 하죠. 미국 동남부 끝자락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배를 타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쿠바를 지나고서야 나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섬이 허리케인 마리아의 영향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어서 다시 한번 미국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8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온 탓에 주민 전체가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어마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다녀갔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인명피해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사망자가 15명에 실종자가 16명으로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피해 지역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순식간에 집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한 방송에 소개된 한 주민의 말을 통해서 현지 분위기와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 상황, 심정적인 고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거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열심히 살아오면서 일구고 가꾼 터전을 잃은 심정.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하는 각오가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주민들의 안전을 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미국은 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또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앤 바에즈가 부릅니다. 도나 도나.
'S a cap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계정 차단. 미국과 유럽 국가의 대테러 당국은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가 이런 각 나라 당국의 우려를 달랠 수 있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5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올해 상반기에 테러를 부추기는 것으로 적발된 30여만 개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총 차단한 계정 수는 90만 개에 이르는데요. 바꿔 말하면 2년 동안 차단된 테러리즘 관련 계정이 90만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계정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발한 겁니다. 테러리즘 연관 계정 중에 75%는 첫 번째 트윗을 내보내기 전에, 즉 첫 번째 문장을 내보내기 전에 삭제당한 걸로 트위터 측이 밝혔습니다. 차단된 계정 입장에서 보면 보안이 강화된 것을 알고 시도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삭제된 계정이 20% 줄었습니다. 삭제된 계정은 주로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간주되는 세력과 연루해 폭력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암시했다고 트위터는 설명했는데요. 삭제된 계정 중 90%는 터키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리나 웨이스. 리나 웨이스. 33살에 흑인 배우면서 극작가고 TV 프로그램 연출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의 올해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계의 최고의 상입니다. 전년도에 방영된 미국의 TV 프로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그 외의 실적에 대해서 매년 가을에 시상하고 있는데요. 1945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9월에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 개최되고요. 1963년부터 이 상의 일환으로 국제 에미상도 설립됐습니다. 이런 저명한 상의 작가상을 리나 웨이스가 받은 것인데요. 리나 웨이스가 많은 수상자들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바로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흑인이 주목받는 이유가 될까요? 바로 에미상의 작가상으로 흑인이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미상 69년 역사에 새 획을 걷는데요. 웨이스에게 에미상 수상을 안긴 마스터 오브 제로의 추수감사절 편이 성 정체성을 뒤늦게 확인한 드니즈란 인물이 22년에 걸쳐서 5번의 추수감사절에 가족에게 이를 고백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동성애자인 웨이스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는데요. 리나 웨이스는 자신의 수상을 계기로 방송계에서 유색인종 여성 작가들의 자리가 확립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이스 이전의 유색인종 여성으로 에미상 코미디 각본상 후보에 오른 인물은 시트콤 작가인 인도계 작가가 유일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국전쟁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B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네, 먼저 지난 18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 옵션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미한 동맹의 분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해선 사드 배치 등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깊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원 시기와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미군 전직 관리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 내 사드 찬성 여론을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내용. 외교적 노력은 국제사회의 그 대북 압박 공조에 맞춰져 있고요.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좀 묶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기자수첩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셨죠?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 누구누구죠?
예, 우선, 백악관, 국무부, 네.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네. 백악관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을 모아서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정리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새로운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기사의 초점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먼저 이분 당국자들의 그 발언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그 CBS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여기 출연해서 미국의 북핵 해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만일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 하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런 노력은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미국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그 헤일리 대사는 CNN 방송에 같은 날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는데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죠.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면 북한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맥메스터 보좌관이죠. 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그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같은 날 출연을 했는데요.
네.
제재와 외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정말 큰 시급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 옵션이 안 되면 군사적 옵션이 들어갈 거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동시에 같은 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우선 외교적 노력,
네.
그리고 실패, 그리고 군사적 옵션.
네.
이렇게 그 세 단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 밖엔 없다.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야말로 정말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동시에 같은 날 이렇게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한꺼번에 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그 미국의 그 확고한 정책을 좀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추정이 좀 됩니다.
네, 그 배경은 뭐를 봐야 되나요?
예, 우선 그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일각에서는 그 각 당국자들이 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오해, 저는 오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 비판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혼선이라면 어떤 혼선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 우선 사실 그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그 입장이 굉장히 일관됐었거든요.
네.
우선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고 여기는 외교적 노력. 그러니까 그 우선 가장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외교적 노력이란 그 말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네.
외교적 노력하면 굉장히 좀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거나 또 북한과 대화 이런 거를 좀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외교적 노력은 북한이 사실상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과의 외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즉 공조를 좀 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아니라
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이 외교적 압박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그 일관적인 그 정책이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동시에 군사적 옵션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항상 나왔었죠.
네.
그래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발언들은 당국자들한테 늘 나오던 말이었는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번에 일제히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같은 날 같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도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일었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일부 언론들이 이 외교적 노력이란 말을 잘못 보도하면서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북한과의 대화죠.
대화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인 것보다는 대화를 추구할 거다.
네.
그런데 동시에 국방장관은 그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꺼내니까 한쪽에서는 외교적 해법,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법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군사적 해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혼선으로 좀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막상 보면 외교적 노력이라는 건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군사적은 그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같이 가는 건데도 혼선이라고 우선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군사적인 압박, 외교적인 노력은 다른 나라와의 공조,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해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그 각 당국자들이 각자의 그 역할에 맞게 위치에
네.
맞게 이 발언을 하는데
네.
이것들이 좀 따로따로 그 별개로 그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네.
좀 오해가 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국무장관, 즉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보니까요.
네.
외교적 해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별개로 전해지면서 좀 혼선을 빚고 있다. 그 언론의 책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외교적 노력은 어떤 것들로 진행돼 왔었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네.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일관됐다.
네.
혹은 행동까지도 일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실제로 이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네.
지난 몇 개월 동안요.
네.
그래서 최근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예, 우선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밝힌 나라가 총 네 곳인데요.
네.
멕시코와 페루. 그리고 쿠웨이트, 그리고 스페인까지
네.
이렇게 네 개 나라인데
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그 고위 당국자가 이 나라들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혹은 이 나라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북한을 좀 압박해 줄 것, 이런 그 동참해 달라고 아마 이런 당국자들이 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바로 외교적 노력입니다.
네. 외교관을 추방을 하고 또 무역 관계까지 끊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예, 우선 현재 그 필리핀과 그 태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아예 끊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특이한 점으로 본다면 태국은 지난 8월입니다. 그 틸러슨 장관이 직접 태국을 방문해가지고 태국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또 지난 5월에는 이 북한에 대한 교역을 끊은 필리핀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외교 장관들을 틸러슨 장관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보태고 있나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가 굉장히 강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5대 수출품 중 5대 수출품 전부를 그 막는 조치도 좀 담겨 있고요.
네, 의류가 포함됐었죠.
예. 뭐 철광석 그다음에 해산물까지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제재 결의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 제재 결의는 그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원유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전체 뭐 원유를 다 끊지는 않지만 어느
상한선을
정도
줬죠.
상한선을 두는
네.
이런 강경한 조치를 담은 안보리의 그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되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
네.
그 이전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그 빠르게 채택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 결의가 채택된 게 2371호는 한 달, 그리고 2375호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런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좀 동참을 한 그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외교적 접근법, 이게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네.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지 북한의 외교 무대의 그 입지가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사들이 추방이 된다는 것은
네.
상당히 강한 외교적 그 조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지난해부터 이런 조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국무부 그 고위 당국자들이 그 해외를 방문할 때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그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최근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보면 그 정치 담당 참사관과 뭐 임시 대리 공사를 대체할 그 3급 서기관 이런 승인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최근 그 신임 대사가 부임하긴 했는데요. 그 대사 밑에서 같이 이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그 승인 절차를 좀 보류했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조치죠.
네.
그런 걸 좀 했고요. 또 대사를 또 최근 추방한 페루는 지난 4월에 이번 대사를 추방하기 전에 한참 앞서서 북한의 그 최대 수용 외교관 숫자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도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감축하는 조치를 좀 취했고요.
네.
또 이집트의 경우에는 그 현직 대사로는 그 최초로 제재 명단에 올랐던 박춘일 전 대사의 출국 사실을 이행 보고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좀 떠나게 됐다는 것을 좀
네.
명시했던 거고요.
네.
뭐 그 외에 뭐 앙골라는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의 그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좀 취하기도 했고,
네.
또 그 외 많은 나라들이 그 북한 외교관의 그 계좌 현황을 뭐 공개하는 등 여러 뭐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꼭 그 북한 스스로가 좀 외교관계 파행을 불러온 사례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말레이시아는 아시겠지만 북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네.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말레이시아는 지금 북한 대사를 좀 추방한 상태인데
네.
저희 VOA가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 그 대사는 대사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고요.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 그리고 대사관의 그 외교관 숫자도 기존의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함재아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지금 외교적인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육착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미사를 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외교적인 노력이 힘을 못 쓰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네.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고
예.
그때는 군사적인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일리 대사라든지 미국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조치는 소진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외교적 조치로는. 그래서 그다음엔 군사적 옵션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군사적 옵션이라는 거를 미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은 원치 않는다. 거기까지 가긴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 노력에 더 많은 나라들이 끝까지 동참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 파괴라는 네.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여기에 외교적인 노력보다는 군사적인 옵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도 그런 군사적 그 옵션, 그러니까 그 북한을 파괴하는 때까지 가지 않도록 외교적 조치, 이 끝자락까지 온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한번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군사행동을 취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조차도 지금 크게 와닿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네.
심지어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도 공허한 외침처럼 들린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네.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때
네.
그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이 위험에 빠진다는
그렇죠.
네, 그 우려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이 서울을 보복 공격할 것이고
네.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선뜻 미국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한 공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하필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질문을 받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지는 얘기는 안 했고요. 언론들도 쉽게 그게 무엇인지는 뭐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서울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군사적 옵션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티슈 히노호자가 부릅니다. 돈데 보이 들어보시죠. 마드루가다메 데 코리엔도 바호 시엘로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 sol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ión. ¿Dónde
Te quiero tener junto a mí.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Tu risa no puedo olvidar. Vivir sin ti. su amor no es vida. Vivir de profugo es igual.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Dónd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북한 관련 미국 내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한 탈북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 5분에 걸쳐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Now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reatens the entire world with unthinkable loss of human life.
특히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 미국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1990년대 말 탈북해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북한인권협의회 간사 박지현 씨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에 먼저 트위터에 이제 그 뭐 올라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부분들, 뭐 로켓맨이 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이제 이틀 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님 그 유엔에서 기도연설 때 딱 들었을 때 파멸, 뭐 자살 행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지현 씨는 북한 정권과 국제사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기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는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발언을 들었을 때 속 시원한 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파면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북한에 이제 그 김독재자들 외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북한 자체를 파면시킨다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불안함도 서고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오차되는 그 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 씨는 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이 가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년 전 미국 입국한 탈북 남성 김마태 씨는 북한에 받는 손은 소리 없이 받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함께 가지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고로서도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데 그 경고는 이 좋기는 하지만 이 그게 허황한 소리로 들리지 않겠는가 북한 측에서는 역대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들은 그렇게 허황하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제재를 가는데 그 제재가 크게 뭐 이 북한이 저게 크게 말하자면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제재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김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한 대통령이 아니냐며 강한 경고로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메시지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북한에 압박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주민들도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남성 로버트 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져 온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계속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도발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고 도발하면 반응하고 그게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하면서 치킨 게임 하면서 점점 올라서서 이제는 그게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뭐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 말로 외교적으로 무슨 뭐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들이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한국의 지도자들은 누구도 와서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강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로버트 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이렇게 동조하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한다고 하지 말로 하지만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뭐 긴장하겠죠. 긴장하고 있고 주시하겠죠.
최 씨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나 파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괴한다고 하지 않죠. 김정은을 적당히 지켜주고 어쨌든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걸 미국이 보여준 거죠. 북한에 대해서.
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이 단순한 경고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09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영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통상금지법을 철회한다면 영국도 미국 선박 나포를 중단하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이 재개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 영국은 이 협정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신임 영국 대사가 부임한 지 한 달 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영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1810년 초 미국 의회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무역금지법의 효력을 없애는 타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협법안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무역금지를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요. 1811년 초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영국과의 무역금지를 선언하며 전쟁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영국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단절하겠습니다. 영국 대사는 즉시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영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표 윌리엄 핑크니를 속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미국은 다시 한번 영국과의 무역을 금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전에 국회를 장악했던 의원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주장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미국에 있는 선박들에게 90일간 항해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선박은 일체 미국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외국항에 정박 중이거나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도 즉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 선박이 나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매디슨 대통령은 버지니아 주지사인 제임스 멀로를 새로운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가 끊긴 뒤 두 나라는 더 이상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고요. 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할 정보통들이 없었습니다. 1812년 두 나라는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전쟁에 대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군대 규모를 늘리고 확대된 병력을 위해 자금을 더 많이 차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모두가 전쟁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방당원들은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저는 무역 봉쇄와 전쟁에 반대하는 저희 지역구 주민 수백 명의 서명이 담긴 요청서를 하원에 보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육군이나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을 벌일 자금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재무장관인 알버트 갈라틴 역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연방당이 세력을 쥐고 있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은행들은 단 한 푼의 돈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1,100만 달러를 차용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정부에 차용해줄 수 있는 자금은 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전쟁 자금 문제를 두고 연방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라틴 재무장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우리 국민들, 특히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전쟁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뉴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명백히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부와 남부 사람들이 전쟁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도 전쟁 자금을 내라고 하십시오.
연방당뿐만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의 존 랜돌프도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 자금을 위해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명령할 용기도 없는 현 정부가 어떻게 전쟁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뭐 자금 한 푼 없이, 육군 없이, 해군도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은 뭐 하나 갖춰지지 않았고 전쟁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공화당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영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이 적대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전쟁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죠.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전쟁이 선포되고 나면 4개월 정도면 우리가 영국력인 캐나다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영국 전함들이 바다에서 미국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고 미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우리에게 프랑스나 프랑스의 동맹국들과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고 영국령 캐나다는 북동부 지역의 인디언들을 부추겨 미국과 맞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선포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쳤습니다. 1812년 6월 18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선포되던 날까지도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 병력은 약 8,000명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서부 지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는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